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종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품어왔지만 쉽게 꺼내지 못했던 질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이죠.
저도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믿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믿어지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마음에 뭔가 문이 잠겨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면 믿는 건지 아니면 마음속에서 뭔가 확신이 생겨야 하는 건지 헷갈렸어요.
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정말 믿어지는지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봐야 하겠죠. 믿는다는 것과 안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요?
저는 세례를 받으면 믿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례받고도 마음이 공허한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믿는다는 것을 외형적으로만 보면 오해하기가 쉽죠.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교회를 다니거나 성경을 아는 것과는 다른 거네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니까요.
그런데요, 목사님, 믿음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느껴져야 하는 건가요?
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이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영접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 믿는 상태와 믿는 상태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안 믿는 상태는 예수님이 내 삶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믿는 상태는 예수님을 내 삶 안으로 초청한 거네요.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저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정말 내 삶 안으로 받아들였는지가 불확실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냥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관계 맺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아직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지는 않은 상태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참 와닿아요. 믿음이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저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믿어지는 건지 그 차이가 궁금하기도 해요.
만약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왠지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런 의문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이 선물인 동시에 믿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되 그 통로는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죠. 믿음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겠네요. 믿음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아주 잘 정리하셨네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과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도움을 구했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솔직하게 고백했고요. 완전한 믿음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부족한 믿음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완전히 믿게 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시작이구나 싶네요.
그러고 보니 사람들이 믿어지면 교회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순서였던 거네요. 완전한 믿음이 생긴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먼저 나아가는 것이고요.
네, 정확합니다. 믿음은 준비가 완벽할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의 시작일 수 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나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제대로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표현이 구체적이네요. 믿음은 마음 깊은 곳에서의 동의와 그것을 밖으로 고백하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만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말로도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것이겠죠.
그런데 아직 확신이 없는데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나요? 완전히 믿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닐까요?
로마서 말씀이 기록된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극심한 핍박과 심지어 죽을 위험이 있었던 그런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즉, 이 말씀은 입으로 주문 외우듯이 고백하라는 뜻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는 것이 외적인 표현으로 드러난다는 의미죠. 이제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볼 차례네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구원은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건져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단순히 몸의 죽음만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즉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사후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죽고 나서 어디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네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떤 특별한 느낌이 오나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인상적이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모른 채로 사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네요.
그렇다면 그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회심할 때 눈물이 쏟아지고 엄청난 감동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었다고도 하거든요. 감정적인 체험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닌 건지 헷갈려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근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쓰여졌습니다. 결국 성경을 읽는 것은 믿음을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단순히 읽기 위한 책이 아니라 읽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성경을 읽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을 갖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겠네요. 막연히 믿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 나를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믿고 싶다면 먼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함께 모이는 것이 강조되고 있네요. 혼자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신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군요.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걸 새롭게 알았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혼자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때부터 믿음이 훨씬 더 빨리 자라나더라고요.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힘이 됐어요. 누군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 혼자 있을 때는 막막했던 것들이 해결되는 경험을 했어요.
네, 말씀을 배워주는 교회와 공동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중심에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배워주는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한 번의 결단이 있지만 그것은 그저 관계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거하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에요. 한 번 붙으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는 것처럼 믿음이란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라는 거고요. 처음에 믿었다면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번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안 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건가요?
구원의 취소에 관한 신학적 논쟁은 오늘 다 다루긴 어렵겠지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면 열매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혼 관계와 비슷한 것 같아요. 결혼식은 단 하루이지만 결혼 생활은 평생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단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관계의 시작이지 끝이 아닌 것이네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를 기억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결혼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한 것을 보니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이지만 계속 이루어 가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네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단순히 믿음을 갖게 되는 그 한순간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전체가 믿음의 여정인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어쩌면 처음에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미 결단했지만 그 관계가 식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네, 잘 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각 사람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처음 믿는 분이든 다시 돌아오려던 분이든 이 예수님의 초청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문을 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믿음이 없으면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 음성을 듣고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접하고 그 초청을 들었다면 이미 시작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목소리에 반응해서 문을 여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완전한 믿음이 먼저 오고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문을 여는 그 행동 자체가 믿음이죠.
그렇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어도 예수님의 목소리에 반응해서 일단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 기도하는 삶,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감정만이 아닌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한다의 수준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중심이 바뀌는 것이겠네요. 그런 삶의 변화가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니까 믿음은 매일 새롭게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네요. 예수님을 어제 믿기 시작했으니 오늘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기를 선택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지속이겠구나 싶네요.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관계가 날마다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주제를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 역시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마음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 길거리에서 갑자기 적극적으로 그런 극적인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셨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할 때부터 교회로 저를 데리고 다니셨죠. 그런데 제가 어머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가 정말로 이게 좋은 거니까, 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정말 좋은 거니까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시는구나. 제가 잘 알지는 못해도 그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정말 나에게 이 예수님을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 이 믿음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잘 모를 때조차 저한테도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믿어야 되는데, 믿어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네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날마다 노출되고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통해서 나중에서야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어느 시점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믿겠다고 노력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증거들 속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어느덧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는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가졌던 오해가 풀렸어요. 저는 완전히 믿어지는 순간이 먼저 와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반대인 거잖아요. 부족한 믿음을 들고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나를 두는 것,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믿음이 단순히 믿는다, 안 믿는다의 이분법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라는 것도 새롭게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씀이 가장 마음에 남았어요. 사실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게 제 잘못이나 부족함 때문인 것 같아서 자책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처음부터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나는 그 선물을 받을 자리에 계속 나를 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결혼처럼 매일 이어지는 것이라는 비유가 정말 좋았습니다. 처음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도 매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안 믿어진다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믿음을 들고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길 권하고 싶어요.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먼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자리에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믿음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매일 새롭게 이어가는 것이 참 신앙 생활입니다. 북조선의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계신 북신원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자매님들은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하는 일은 우리 눈에 보여야 되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가끔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이어서 사람에게 설명하면 영화 같다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하는 일은 되게 시야가 되게 단기적으로 보면서 그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부러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의롭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것이 다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뭐 차이점이야 여러 가지 많겠지만 우리 일상과 관련해서 사람이 하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억지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 막힘없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우리의 시야는 너무 좁고 일을 계획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처럼 힘든 것이 없는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있어 참으로 든든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지난주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그야말로 우연처럼 보였던 일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불의해 그것을 구실삼아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거부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셨지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누가 초대왕이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때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집안 배경이 좋고 영모가 준수하고 키도 크고 책임감 있고 윗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죠.
맞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소유에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나섰다가 사무엘과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기 하루 전날 사울이 찾아올 것과 사울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셨고 그가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는 찾았으니 염려하지 말고 이제 더 큰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바로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말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들어서 자신과 자신의 집안은 결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고백했었지요. 겸손함이 드러나는 대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초대하여 상석에 앉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그리고 음식 중 제일 좋은 부위를 건네 먹게 하며 각별하게 대접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4절입니다.
요리인이 넓적 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사무엘은 처음에는 왕이 세워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는데도 철저히 준비하며 사울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일단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상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고 잘 준비해 사울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도 다시 돌아보게 되네요.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라면 순복하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하룻밤을 함께 보내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왕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른 아침에 사울과 그의 종을 깨워 성읍 끝으로 갔고 사환을 먼저 보내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울과 단둘이 있는 여건을 만든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했는데 공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증표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증표는 돌아가는 길에 라헬의 묘 앞에서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라헬의 묘라는 장소가 사울에게 주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었죠. 요셉과 베냐민이 바로 라헬의 자식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여서 라헬의 묘는 특별한 장소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직책을 받은 후 바로 이곳을 지나치니 더 책임감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 증표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예배드리러 오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빵 두덩이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다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장소 아닌가요? 여사사 드보라가 하솔왕 야빈의 장군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대파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베델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사울이 앞으로 왕이 되어 해야 할 일들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세 번째 증표는 하나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고 성령을 받아 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길 때에는 항상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그의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구원할 거라는 의미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세 가지 증표는 모두 성취되었는데 그 중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세 사람이 될 것이라는 세 번째 증표만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집으로 가기 전에 산당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산당에 올랐나 봅니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이 이른 말이 무엇인지 묻는 숙부의 질문에 왕에 대한 것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비밀리에 왕으로 임명했고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 했던 것 같습니다.
가문과 지파의 크나큰 영광인데 공적인 적을차가 필요하기에 비밀에 붙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사적으로 한 것이어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적으로 왕을 세워야 합니다. 누가 왕이 될 사람인가는 사무엘 외에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목사님, 미스바는 사무엘이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킨 중심지였죠. 백성들이 온종일 금식하고 회개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왕을 임명하려 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왕이 될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역사적인 장소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죄에 대한 지적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8절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지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지난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하면서 왕의 제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범죄 행위요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허락하셨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시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시작하는 건 참으로 불안한 출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출발 속에 이스라엘 초대왕을 뽑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미 예선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확인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제비뽑기는 중요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되네요.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을 때도 제비뽑기 방식이었죠?
맞습니다. 이렇게 제비뽑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들였던 것인데 이렇게 해서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 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도 없어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두려움이 공감이 됩니다. 지파를 대표하는 것도 큰 일인데 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이 큰 일이잖아요.
게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에 통치 교육을 받은 것도 없어서 왕의 직책을 수행하는 건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왕의 직책을 수행했다면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겸손한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울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처음과 나중이 다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이 미약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무엘은 사울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 선언했고 사울을 가리켜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는 자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이만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격하게 환호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어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에 대해 백성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목사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책에 기록한 나라의 제도는 무엇인가요?
네, 왕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어 임명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결국 왕은 언약의 직책을 수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모든 것을 빼앗는 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왕과 백성들은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했군요.
맞습니다. 사울은 이후 곧바로 왕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무엘의 말에 순종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의 말에 순종한 사람은 사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 27절입니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도 사울과 함께 갔습니다. 상당수가 사울을 곧바로 따랐지만 모든 사람이 사울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도 있었죠.
아마 사울이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을 보고 왕의 자질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사울의 연약한 모습을 멸시하며 예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무시받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도 않았고 잠잠했습니다.
황당한 면모를 보여준 것이 없으니 일부 백성들은 그럴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으니 두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사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어 성경은 이들을 비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류라고 불린 이 사람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선 이야기들 속에서 그것을 실행해 오셨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왕으로 임명되었으나 아직 취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울을 따르는 자가 많았으나 용기 없는 모습에 실망해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울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입증할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2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아스가 올라와서 길라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아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어른 눈을 다 빼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사람 나아스가 요단 동편 길리안 야베스를 침략했는데 나아스가 얼마나 잔인하고 강했는지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항복과 조공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나아스는 이스라엘의 오른쪽 눈을 빼면 수락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저렇게 저자세로 나오고 있음에도 나하스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굴욕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눈을 제거하는 것은 전쟁 능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면서도 농사 짓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게 해 조공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철저히 자신들의 수탈 대상으로 삼고 노예로 부리겠다는 악한 의도네요.
그렇습니다. 이 같은 비상 상황에서 야베스 장로들은 7일 동안 생각해보고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알렸지만 소리 높여 우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인데 무기력한 모습이네요.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밭일을 하고 돌아오는 사울이 길리안 야베스 소식을 들은 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정의의 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 6절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불의한 현실에 대한 정의의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의 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임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교회가 이런 마음과 자세가 있다면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며 새 일을 행하십니다. 사울은 소를 잡아 각을 떠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어 사울과 사무엘이 주도하는 전쟁에 참여토록 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입니다.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왕으로 임명되는 것이 두려워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던 사울이 맞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유다에서 3만 명이 길리안 야베스에서 16km 거리인 베색에 모였습니다. 전령은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나하스 군대와 싸워 구원하기 위해 모였고 구원의 시기는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가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자포자기 상태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길라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광이 비치는 순간이네요. 절망의 울음이 희망의 기쁨으로 변환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소식을 들은 길리안 야베 사람들은 기뻐했고 암몬 사람들에게는 거짓 정보를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0절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암몬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진격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 12절입니다.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지도력과 전술을 발휘하여 가열차게 싸운 사울이 드디어 온 백성으로부터 격한 지지를 받고 있군요.
맞습니다. 이들이 사울을 멸시했던 자들을 색출해 죽이고자 했을 때 사울은 이렇게 좋은 날 그럴 순 없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승리의 날을 자신의 멸시한 사람들에 대한 버벅의 날로 이용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구원을 주시고 승리케 하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모습이 아름답네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에 불과하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때처럼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람들을 길갈로 불러 그곳에 드디어 사울의 왕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길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첫 번째 성소로 삼았던 곳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체성을 새롭게 했던 역사적인 장소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역사적인 일을 거행했던 곳이군요. 뜻깊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지론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곳에는 주의 영이 함께하여 승리와 기쁨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전 성도님들, 사무엘은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여 철저히 준비한 후 사울을 잘 맞이했고 은밀하게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을 영적 각성 운동의 장소인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 먼저 왕의 제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범죄 행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왕이 될 사람을 제비뽑기하여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은 두려워서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 선언했고 백성들은 격하게 환호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에 대한 설명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울을 따랐으나 두려워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긴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무시받는 것에 잠잠했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요단 동편의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했을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군대를 소집하고 대승을 거두어 드디어 온 백성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사울을 멸시했던 자들을 죽이고자 할 때 사울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날이라며 은혜를 베풀었고 사무엘은 여호수아가 첫 성소로 삼았던 역사적 장소 길갈로 사람들을 모은 후 사울을 공식적인 왕으로 세우는 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높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곳에는 주의 영이 함께하여 승리와 기쁨이 있을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4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해 철저히 준비하며 사울을 맞아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사울은 사무엘의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복과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함을 가르치십시오.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여 먼저 왕을 요구한 것이 죄악된 요구임을 분명히 한 후 제비뽑아 사울을 얻었는데, 사울은 두려워 짐보따리들 속에 숨어 있었고 일부의 백성이 이 연약한 모습을 보고 사울을 멸시했으나, 사울이 잠잠했음을 알려주며 사울이 보여준 이러한 하나님의 경외와 겸손이 하나님이 세운 왕의 덕목이었음을 가르치십시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리앗 야베스를 침략한 사건이 일어나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노가 크게 임하고 지도력을 발휘해 군사를 소집하고 대승하여 모든 백성의 신임을 얻고 길갈에서 왕으로 취임했음을 알려주며,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높이며 그 뜻에 순복하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성령이 함께해 승리와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